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도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기억 안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가장 처음으로 기도드렸던 것은 어렸을 때, 한 8살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매일매일 너무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잘 때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자기 전에 늘 기도했던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은 등치도 크고 뭐 전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왜소했거든요. 비쩍 마르고 그래서 또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자야 되니까 그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늘 불을 켜고 잤습니다. 그래서 악몽에 시달린 게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같이 자자고 같이 자자고 제가 맨날 조르니까 엄마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잤는데 정말 그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 악몽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내용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8년,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 정도로 무서웠는데 그 기도하고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첫 기도의 설렘과 감사함을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은 집들이라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집들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꼭 친구들이 이사를 가면 집들이 언제 하냐라고 항상 물어보곤 합니다. 이사를 가면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람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얘랑 친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저 친구 집에 놀러 가봤어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또는 나는 제 집에서 잠도 잤어. 이렇게 하면 진짜 친한 것이죠. 아무나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을 소개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초대받은 기억 중에 누군가의 집에 갔던 기억 중에 가장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 교육 전도사님이 저를 집에 초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은 집에 방에서 TV 보면서 막 과일 먹으면서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저는 너무나 좋아서 아직도 그 장면이, 그 장소가 먹었던 과일이 선명하게 기억나곤 합니다. 그 후로 뭔가 전도사님이랑 더 친해진 것 같고 집에 갔다 온 이후로 더 친밀하게 된 것 같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 괜히 안 떠들고 더 집중해서 듣고 앞에 가서 괜히 앉고 친한 척하고 대답도 더 크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집에 왔다 갔다 왕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초대받은 기억이 기억나십니까? 네, 초대받았던 기억 또는 초대했던 기억 중에서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혹시 말씀으로 예배로 누군가를 초대해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누군가를 초대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기억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43절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만나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41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 할 때 그 찾아와 또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할 때 그 찾아 이 세 군데의 찾아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게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어떤 사람이 찾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이 다녀서 모태신앙이죠. 또는 친구들이 초대했거나 내 근방에 있는 사람, 내 친한 사람들이 초대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교회 가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경우는 잘 없죠. 하지만 복음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렇듯 빌립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자기를 제외하고 교회 사람들이 다 친하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오는 모든 새신자들이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초대한, 초청한, 전도한 당사자가 있으면 그나마 좀 잘 챙겨주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드림교회를 찾아서 온 성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적응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빌립처럼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런 뭐 텃세나 적응하지 못함이나 이미 자기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친해서 끼지 못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잘 적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버드 교육대학교에 있는 커트 피셔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연구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하면 그 뇌에서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해서. 나는 곧 공부를 할 예정이었는데 엄마가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해서 뇌에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평소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하버드의 그 교수님이 실제로 그런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7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6시 50분쯤에 엄마가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늘 막 이렇게 하면 뭔가 공부가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읽어라 읽어라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고 읽을 때도 물론 은혜가 되고 좋겠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문득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 가운데 또는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 가운데 집에서 우연히 TV에서 들리는 말씀이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리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을 들어야지, 막 찬양을 들어야지 할 때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그냥 길 가다가 또는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는 우연히 TV를 틀었을 때 들리는 찬양이 너무나 너무나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 되게 자주 있는데, 그 은혜를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빌립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46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주 시크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빌립이 하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의 반응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서 더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다나엘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이 6장 42절에도 나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줄 알고 뭐 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뻔히 다 아는데 어찌 그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 전부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출신 지역과 누구의 아들인지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늘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게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누구누구를 불렀을 때 잘 모르면 아 누구누구 권사님 아들, 뭐 누구누구 장로님 뭐 조카야 이러면 다들 아 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판단했습니다. 이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 또는 뭐 어떤 나쁜 의미로는 어떤 뭐 범죄자의 아들 등으로 편견의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제가 20살 때 고신대라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고신 측에 있는 유일한 신학교이기 때문에 고신 측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목사님의 자녀인 줄 아는 이름들이에요. 뭐 찬양이, 뭐 찬미 뭐 등 이런 이름들인데, 뭐 요셉이, 누가 들어도 목사님의 자녀 같은 이름인데, 그 아이들이 20살까지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20살 때 학교 오자마자, 성인이 되자마자 그 방황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학교도 잘 오지 않고 뭐 세상의 그런 유혹들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 편견이 가득한 동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편견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게 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절대 바꾸지 않았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이 몇 초도 되지 않는 뭐 1, 2초밖에 안 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 사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빌립이 말했던 사람을 나다나엘은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그 사람이 어디서 왔어? 어떤 일을 했어라고 묻지도 않았지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말 한마디로 이미 판단이 끝난 것이죠. 사람의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오기 전에 가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는 일을 할 때 같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과 늘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났던 이 청소년들을 내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의 반응이 무서웠던 것이죠. 이 아이들을 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사고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착한데 이 아이들이 와서 물들이면 어떡하나 라는 등등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을 저도 그 당시에 한 명도 제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고 더 큰 교회를 이야기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는 한 명도 저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편견이 가득하죠.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인터넷에서 교회를 욕하곤 합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미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우리를 욕하니까 우리도 그들을 욕할 거야 라고 똑같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유독 이 시기가 요즘 시기가 더 교회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90년대 때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인성이 훌륭해지고 교육에 좋으니까 우리 애들은 교회에 보낼 거야 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요즘은 생각하죠. 교회에 대한 이런 편견이 가득한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는 뭐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대하지만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편견으로 가득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안드레와 시몬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리 편견에 갇혀 있어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편견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빌립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하지만 편견이 가득한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우리 드림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의 말씀이 너무 좋고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권사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식당 밥도 너무 맛있고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오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준다.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로 와서 보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그 말을 듣고 보러 갔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보라는 말에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봅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48절에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는 말에 예수님을 보러 간 나다나엘을 먼저 본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기 전부터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43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작정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복음을 전하면 사이가 멀어질 텐데 어떻게 하지? 올해 할까? 내년에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초대한 빌립과 그 초대에 응한 나다나엘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말씀의 능력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초대함과 초대의 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편견과 내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구원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